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가 25일 헤이그 코뮤니케를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북한이 26일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근 2년 만에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러시아에 외교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행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철이 노래합니다. 춘천 가는 기차.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관련 소식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 시간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병용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이번 주 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이 네. 핵안보 정상회의가 뭔지 또 어떤 협의체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고 핵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족된 회의입니다.
네.
회원국은 주요 핵무기 보유국과 원전 보유국들이고요. 2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죠. 제1차 회의는 지난 2010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고 제2차 회의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핵 안보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 한국, 일본의 3국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려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열린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선 어떤 의제들이 다뤄졌습니까?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서 지난 23일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청와대와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과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된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떤 의견을 내놓았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도 중국의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 들어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는 추세라며 이 기회를 잘 잡아 조속한 6차회담 재개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일본 이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이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 뭐 그런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미, 한, 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다시 한번 시진핑 주석 차원에서 확인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합의였다는 평가입니다.
네, 여기서 미중 정상회담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언급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남북한 양측이 인내심을 갖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시 주석에게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통일된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지도부로서는 처음 있는 발언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끌었는데요.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시주석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말씀드리면은 한국이 주도해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합의에 의한 자주적인 통일이냐 또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이라면 어느 정도 중국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수단, 그러니까 미국의 개입이나 다른 무력이나 압박에 의한 통일에 대해서는 중국이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다시 북핵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죠?
네. 지난 24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요. 회담이 끝난 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한 상황과 관련해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아직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는 의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국제공동체로서 북한에게 국제 의무를 지키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로즈 부보좌관은 전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교착 상태를 보여온 6자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었는데요. 시 주석의 이 같은 입장은 6자회담이 열리려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에 근거해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엔 미국과 한국, 일본이 마주 앉은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선 어떤 네. 의견들이 모아졌습니까?
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은 지난 25일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는 6자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회담이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헤이그에서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이 시작될 무렵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한일 정상회담에 맞춰서 무력 시위에 나온 것으로 대부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지난 26일 새벽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650km를 날아갔습니다.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 열도 대부분을 사정권 안에 두는 것인데요. 특히 노동미사일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노동미사일이 발사된 곳이 평양 근처라는데요. 어디입니까?
네, 평양 북부에 있는 숙천이라는 곳의 군사기지입니다. 이번에 쏘아올린 노동미사일은 모두 동해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한 것이죠. 한국군 관계자는 만약 미사일 발사에 실패할 경우 미사일이 북한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안을 조준한 것은 북중 관계를 고려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쏜 의도가 그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기죽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또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연례적인 미한 연합훈련에 맞서서 대응훈련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런데 올해는 예전처럼 공군의 비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 대신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무력 시위 외에 북한 내부를 단속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북한 군부에 대한 독려와 또한 체제 결속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어떤 일부 전문가들은 일종의 뭐 화풀이다 뭐 이런 분석도 하고 있던데요.
네, 북핵 보유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한 반발도 있을 테고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6자회담의 조기 개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력 시위를 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까지 소집이 됐는데요. 이 부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유엔 안보리는 그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의 대북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유엔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는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동의했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보기로 하겠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네. 2월 상호 비방을 중단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
그때 발표된 합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당시에 현안이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당초 합의된 대로 진행한다는 것과 함께 남북이 서로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중단한다는 것, 그리고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다시 한다는 것 등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27일 이 같은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 27일 네덜란드 해관부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한 데 대해서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이라는 기사에서 무지와 무식의 표현이라든지 안악내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정상적인 외교 활동까지 비방한 것은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행위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이 무례한 위안 행위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비방 중상을 한 적이 없고 민간단체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고위급 합의를 깨고 이 같은 행동을 하는 배경은 뭐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장을 했던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동시 추진하는 병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최근 남북관계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잘 되지 않는 데 따른 불만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에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남북관계가 전개되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앞으로 한국 정부의 반응을 봐가면서 비방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비난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한반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VOA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의 중심이 된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영은이 부릅니다. 장미.
The UK company that provided the satellite data.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소리만 들어서는 누군지 쉽게 짐작이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주 뉴스에 자주 등장한 인물입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의 주인공은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입니다. 나집 라작 총리, 말레이시아의 여객기가 비행 중에 갑자기 실종되면서 뉴스 현장 한가운데 등장했습니다. 문제의 여객기는 지난 8일 남중국해 상공을 지나다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는데요. 실종 후 2주가 넘도록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나집 총리가 여객기가 인도양 남부에 추락했다고 밝히면서 세계 언론의 관심이 그에게 집중된 겁니다. 나집 총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여객기가 실종되고 17일 만에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실종 여객기의 행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인공위성에 수신된 사고 여객기의 신호를 토대로 비행 항로를 추적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요. 나집 총리는 탑승객 239명도 이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모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사고로 적지 않은 곤욕을 겪고 있는데요. 정보 공개가 늦고 발표 내용도 여러 차례 바뀌는 등 혼선을 빚으면서 탑승객 가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인 탑승객 가족들의 반발이 컸는데요. 사고 여객기에는 150명의 중국인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은 나집 총리의 발표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객기 실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객기가 왜 추락했는지, 또 추락했다면 정확히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등이 의문입니다. 사고 여객기의 항공사인 말레이시아 항공도 이번 사고로 큰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숨진 탑승객들에 대한 보상 비용이 엄청난 데다가 잔해 수색 등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는 탑승객이 사고로 사망할 경우 일정의 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보상의 기준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항공은 숨진 탑승객 한 명당 최소 17만 5천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사망한 탑승객 가족들이 재판을 통해 소송을 걸어올 경우 말레이시아 항공이 부담해야 할 보상금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으로서는 이번 사고가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지난 3년간 연속 적자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터진 겁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항공의 경영난은 말레이시아 정부에도 부담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당장은 사고의 원인을 알아내는 게 먼저라며 잔해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주인공은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이동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한반도 주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근 2년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핵안보 정상회의를 마친 뒤에 별도로 3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핵안보 정상회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에 핵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러면서 이제 발족한 회의입니다.
네.
2년에 한 번씩 열리고요. 첫 회의는 2010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다시 그 3자 정상회담으로 돌아갔어요. 이번 그 3자 정상회담은 특히 그 한국과 일본의 그 정상회담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양국이 그 정상회담을 그 가진 게 2012년 5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쏠렸고요. 과거에는 그 한일 정상들은 대통령 또는 일본에서는 총리가 취임한 후에 보통 한 2개월 정도 되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는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게 됐는데요. 한일 양국의 관계가 이렇게 껄끄러워진 이유는 뭔가요? 양국 간 현안들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그 크게 한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본 정부의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 그리고 독도, 다케시마라고도 하는데요. 독도를 둘러싼 그 한국과 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이 그 위안부 일종의 그 여성들을 그 성적인 그런 그 노예로 그 네. 동원을 한 건데요. 그래서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사실에 대한 그 일본 정부의 그 입장을 말합니다. 그다음에는 그 신사참배가 또 문제인데요.
네.
신사참배는 2차 대전 중에 그 전범위에 그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 그런 그 신사에 일본 총리가 그 참배를 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의 반발을 산 이걸 말합니다. 자, 영유권 분쟁은 독도는 현재 한국이 실질적으로는 그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지속적으로 그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적극적인 그 외교 노력을 펼치면서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본 정부의 노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계몽 교육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일본 국민들이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일본 정부가 점진적으로 계몽 교육을 시키면서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또 하나는 그 이 문제를 국제 문제로 몰아서 해결을 그 시도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게 일본의 입장이고요.
네.
한국 정부는 그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아베 정부가 고노다마와 무라야마 다마를 개성해야 된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노다마는 일본군의 그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다마를 말하고요.
네.
무라야마 다마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다마를 말합니다. 한국 정부는 그 독도 문제는 일본의 국제 문제화에 그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담은 한일 양자가 아니라 미국까지 포함해서 3자 회담으로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만이 참석한 양자 회담이 열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한일 양국 관계가 양자 정상회담을 갖기에는 아직은 그만큼 회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3자 회담의 형식을 빌어서 한일 두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중재 노력과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약간의 그 태도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고노다마를 수정할지를 놓고
네.
상당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수정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번 그 3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아시아를 순방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에 앞서서 그 냉랭한 한일 양국 관계를 어느 정도는 회복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네, 회담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됐는지 또 회담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네, 일본의 과거사 문제나 영유권 분쟁 등 한국과 일본 간의 그 현안들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신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회담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데요.
네. 네.
미국은 한일 간의 그 첨예한 현안들을 둘러싼 그 양국 간 갈등을 해결을 시도하기보다는 안보 문제와 같은 그 한일 양자 외의 다른 문제에 대한 그 한일 양국의 공조와 협력을 끌어내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그 미국에 매우 가까운 동맹국들이고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데 양국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회담 분위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리 배치를 보면은 상당히 그 흥미로웠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가운데 앉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양옆에 자리를 하는 이제 이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회담은 한 40여 분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긴장감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조선말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박 대통령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한동안 열리지 못하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만큼 양국 관계 변화의 첫 걸음은 내디뎠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한일 양국 모두 그 미국의 중재 노력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때까지는 관계를 파국으로 모는 행동은 자제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한국은 3자 정상회담 후에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일부 강요들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극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 관계는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근 2년 만에 회담을 가졌다는 내용 한미일 정상회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 서방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는 유럽 동부와 러시아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공화국인데요.
네.
1991년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친유럽 세력의 서부와 친러시아 세력의 동부로 갈려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의 중심인 크림 공화국은 친러스 성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에 친러시아 성향의 그 빅토르 야누코비치 그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진행 중이던 무역협정을 갑자기 중단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당연히 친유럽 세력이 반발을 했고요. 반정부 시위가 확산이 됐고 친유럽 세력의 야권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전격 그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선거를 결정을 했죠. 그러자 이제 러시아가 바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네.
크림공화국에 군 병력을 투입을 해서 주요 시설을 점거를 하고 마침내는 크림공화국을 합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가 크림공화국을 합병을 하면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에서도 이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편입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은 그 러시아의 크림공화국에 대한 합병 조치를 무력으로 되돌리지는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림공화국을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국제사회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유엔은 그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합병 조치를 규탄하고 불법으로 규정하는 결의를 채택했는데요.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전체 유엔 회원국 193개 나라 가운데 100개 나라가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 그리고 러시아, 그래서 11개 나라죠. 그 11개 나라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 또 러시아가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을 적극 벌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 유럽을 순방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합병을 강한 의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소개를 드리면
네.
러시아는 인접 국가들을 위협하는 지역 강국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러시아의 행동은 힘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약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도 나왔는데요.
네.
선진 8개국 영어 이니셜로는 G8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G8에 그 러시아가 그 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퇴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 국가가 남았는데요.
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개 나라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헤이그 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헤이그 선언을 통해서 러시아를 G8에서 그 퇴출하는 것을 비롯해서 국제회의 체제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는 6월에 원래 러시아 소치에서 그 G8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네.
자동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G8 그 국가들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앞서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 대해서는 보복 제재로 맞서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반응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에 맞서서 미국 의원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그 보복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아주 그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네.
28일에 크림 공화국 합병은 러시아 군의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러면서 군을 치하했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28일까지 상황인데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지역에 10만여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시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군 병력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네.
그렇지만 러시아는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 주둔이 군사 작전의 일환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러시아 외무부가 우크라이나 내의 소수 민족들이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그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행업계가 돈을 많이 벌면서 날로 번창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우선 이 여행업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여행업계라는 것은 그 돈을 받고 사람들의 여행과 관련한 여러 도움을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네.
여행을 하려면은 그 비행기나 철도, 배와 같은 운송 수단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잠을 자고 먹는 시설도 필요하고,
네.
또 볼거리와 놀거리 등을 그 제공하는 위락 시설도 필요한데요. 이것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합니다. 들어가는 노력과 자본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 사업으로 인식돼 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여행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여행업계는 예외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그 통계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여행업계가 벌어들인 돈의 규모가 7조 달러라고 합니다. 전체 세계 경제 규모의 거의 10%를 차지하는 규모인데요.
네.
자, 고용 숫자도 상당합니다. 여행업계가 고용한 사람들 숫자가 2억 6,600만 명. 이렇게 이제 조사해서 나왔는데요.
네.
세계 전체 고용 시장의 9%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한 10명 중에 1명꼴로 여행업계 종사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행업계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올해 2014년에도 한 4%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행업계가 특별히 잘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네, 과거에는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로 잘 됐는데요.
네네.
지금은 아시아에서 여행업이 잘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아주 잘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가 이처럼 전망이 밝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도 커질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오는 2030년이면은 10억 명 정도에 달하는 중국 사람들이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정부도 여행업을 국가의 핵심 사업으로 보고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속철도 사업입니다.
네. 여행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네,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는 프랑스로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중국, 스페인 등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여행업은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행업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네, 무엇보다 그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증, 즉 그 비자라고 하죠.
네.
비자 발급 절차가 한 예인데요. 외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번거로운 비자 발급 절차인 것으로 여러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동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암석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좋은 친구 보내드립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
Thank you.